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26일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26일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3년 들어서 첫 번째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서울 상공에 침투했는데요. 자, 이 침투가 갖는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인지 먼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년 만에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입했는데요. 한국의 합참이 발표한 사건 개요를 먼저 좀 보면요. 네. 26일 오전 10시 25분경부터 경기도와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 여러 개가 포착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중에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진입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가 대응에 나서서 또 100여 발의 사격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고요. 결국 북한의 무인기 5대가 5시간 넘게 한국 영공에 침투해서 비행을 한 결과가 됐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이번 무인기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는 그 배경을 좀 보면요.
예, 예.
결국은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도발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요.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여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고요. 또 극초음속 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또 핵 무력을 법제화하면서 핵 선제 공격을 명문화했고요.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시험도 진행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정찰용으로 대체로 군사적 목적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네.
사실 이 무인기를 통한 지형 지물 등의 정보 파악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국 정부 당국자도 밝히고 있는 대로 북한의 정찰 드론이 찍고 가는 사진은 구글 어스에서 일반에 공개된 그런 사진보다 그 해상도가 못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볼 때 이번 북한의 드론은 한국 사회 내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남남 갈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일종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당국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고 한 발언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단순히 뭐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 말고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와서 자폭을 했다면 그건 큰 사건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온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 것이 왜 그런 걸까요? 최 기자가 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무인기를 격추하는 것이 그 전투기를 격추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존
네.
시스템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그 말씀을 드리면요. 그 26일 날 오전에 이제 이렇게 그 무인기가 그 침투를 했는데요. 무인기가 그 휴전선을 넘어서 그 한국으로 침투하자 한국군의 그 방공 레이더가 즉각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군이 즉각 그 F-16을 비롯한 전투기, 그리고 프로펠러 기죠. KA-1이라는 그 프로펠러 그 비행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출격시켰고, 그리고 코브라 헬리콥터 이렇게 출격을 시켜서 이것을 그 격추하려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코브라 헬리콥터가 그 북한 무인기를 향해서 100여 발의 이제 기관포도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격추하지 못했고요. 또 강원도 그 횡성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번 그 무인기 격추를 위해서 공군의 그 KN-1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로펠러기인데 이것을 그 이륙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 이륙 직후에 그 추락하는 그런 그 사고도 그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정확히 보면은 북한 무인기를 이번에 이제 한국군이 격추 못한 것은 이제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 무인기 크기가 한 2m 정도로 워낙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이 그 지상에 배치해 놓은 그 방공 레이더는 이것이 포착이 되는데 전투기 등에 포착된 그러니까 F-16이나 F-15 같은 전투기에 있는 레이더에는 이것이 잘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잡히더라도 이것이 한 크기가 한 2m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레이더를 보고서는 이것이 그 무인기인지 아니면은 뭐 새인지 새떼인지 이것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굉장히 그 포착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설사 발견을 하더라도 이거 발견한 다음에 이제 이곳에 가서 그 겨냥을 해서 그 기관포 같은 걸 쏴서 이것을 이제 격추시켜야 되는데
네.
문제는 요번에 그 침투한 것이 이제 파주, 인천, 강화도 이 근처인데 여기가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파주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그 100만 가구나 되고 인천도 뭐 엄청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대고 그 무인기를 격추하려고 기관포를 쏘는 거는 좋은데 만일 그 총알이 무인기를 빗겨 나가서 민가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그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그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고서도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장기적인 겁니다만은 5년 전에도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공 레이더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그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무기도 이제 배치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그 무인기 침투가 없었기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가 오는 것을 발견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격추를 못했다. 그래서 한국 국방부가 한국민들에게 상당히 송구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나름대로 위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국방부가 상당히 좀 체면을 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전학유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공세적인 작전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9.19 군사 합의는 쌍방이 서로 지켜야 그 합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는 한국만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묻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왔는데요. 근데 이종섭 장관이나 전 대변인의 발언은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그런 그 한국 정부의 판단을 얘기한 건가요?
한국 정부가 사실 그9.19 남북 군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적으로 선언하거나 공식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오히려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당국은 2022년에 북한의 잇따른 그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이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례는 당연히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2022년 지난 한해 동안에 이미 여러 차례 합의 위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령 지난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동해와 서해상 북방 한계성 완충 구역에 900여 발의 포사격을 가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남북한은 이 군사 합의를 통해서 상호 오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는 군사적 도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렇게 완충 구역 내 포사격을 포함해서 이미 몇 차례 군사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네.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에 대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강경한데요.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들. 자, 이 발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북한 무인기 도발에 상당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걸 좀 정리해드리면요. 26일 날 이제 북한 무인기가 그 한국 영공에 침투하자 한국군이 즉각 이 내용을 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도 무인기가 있는데 북한에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그 즉각 지시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27일에는 북한 무인기를 격추 못했다고 이제 한국의 그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보고를 하니까 윤 대통령은 도대체 그동안 뭐 한 거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그 화를 냈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네.
28일에는 그 대통령실 그 참모들과 그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그 확실하게 응징 보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에 핵이 있다고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 날이죠. 29일 날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방문해서 무인기 대책 이런 걸 논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범은 그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이렇게 그 원칙적이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것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군도 무인기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한 점인데요. 지금 어떤 무인기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요?
예, 한국 군 당국이 이렇게 북한에다가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은 그 당일날 도발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데 따른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요. 북한의 무인기 한 대에 대해서 우리는 두 대, 세 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 그리고 네. 필요하면 격추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한국의 합참본부 발표를 보면요.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서 북한 무인기의 침범 거리에 상응해서 운영하면서 적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군 당국이 북한 지역으로 침투시킨 무인기는 송골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한 무인 정찰기인데요. 이 시속이 120에서 120, 150km에 달하고 작전 반경은 80km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한국군 당국이 이렇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강력하게 대응한 것은 과거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그런 다른 대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북한의 무력시위나 도발에 더욱 강력한 무력시위로 단호하게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보인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당국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비례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상당히 강한 대응인데요.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점 타격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을 각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무인기를 북한 지역으로 진입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 역시 국가 통치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의 야권,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한국 정부 당국의 대응이 전쟁 위험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그런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네.
정작 북한의 도발에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말로만 비난 수위를 높여서 불안을 조장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자, 남북한이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 휴전선 일대는 비행 금지 구역인데 이렇게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9.19 합의는 사실상 깨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2018년에 그 남북한이 체결한 이제 9.19 합의는 뭐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에서 한 10에서 한 10km 그 지역에서는 비행 금지 구역입니다. 무인기든 전투기든 이런 것을 비행하지 말자 이렇게 그 합의를 해놓은 게 또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남북한이 휴전선은 물론이고 일체 그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자 이렇게 그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휴전선 인근에서 그 포사격을 수백 발을 하고 지난해만 그 40차례 65발 이상의 그 미사일을 쐈고요. 또 이번에 이제 무인기를 침투 이렇게 시킴으로써 사실상 그 9.19 합의는 파기됐다 이렇게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다만 그 정치적인 그 이유로 북이나 남이나 9.19 공동 그 합의가 파기됐다 이렇게 공식으로 발표만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상 9.19 합의는 그 의미를 잃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남북한 간의 무인기 이 사건 이것이 국제사회에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혹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이번 이 무인기 침범 사건을 논의를 했을까요?
예, 당연하죠. 미국과 한국은 일단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군 당국 차원에서는 긴밀하게 작은 이런 북한의 도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기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네. 공개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뿐이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들도 전화 통화를 갖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의 성김 대북 특별 대표 그리고 한국 외교부의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30일 날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통화에서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발사에 이어서 이 군용 무인기 도발을 하는 등 계속해서 아주 다양한 도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렇게 한국 외교부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북한의 이번 무인기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유엔군 사령부 차원뿐만 아니라 유엔 차원에서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 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한 데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이 지난해가 됩니다. 벌써 28일, 12월 28일 이런 전략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잠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하여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가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 한반도 이외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런 포괄적인 내용으로 독자적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한국 외교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한국의 영향력이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커진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이 한국의 과거에 영향력이 굉장히 작았을 때에는 그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북한 문제가 대외적인 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세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어떤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 것, 전략이라든지 원칙으로서 표명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커졌기 때문에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라는 게 한국 정부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 설명회를 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고 증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고 또 이것을 한국 정부가 대외 전략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일각에서는 이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긴밀하게 맞닿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내용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결국은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핵심은 중국 견제 아닙니까?
네네.
이 한국의 인태 전략도 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대외 전략에 그대로 동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가 37쪽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최 기자.
네, 한국이 이번에 그 발표한 그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지대로 만들자 이런 그 목표고요. 이를 위해서 그 세 가지 협력 원칙, 즉 포용과 신뢰, 호혜 원칙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롭고 또 평화롭고 그리고 다 함께 잘 사는 지대로 만들자 이런 것이 이제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 아홉 가지 그 과제를 그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그러니까 국제법을 잘 지키는 그런 질서를 유지하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치주의와 인권, 그리고 핵 비확산과 그 대테러 협력 강화, 그리고 포괄적인 안보 협력, 그리고 경제 안보 네트워크 강화, 첨단 과학 기술 협력, 그리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안보 협력 이런 게 있고요. 또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그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와 그 문화적 인적 교류를 강화하자 이런 내용을 그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 대한 것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네.
한국 외교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중국에 대해서 이것을 그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것의 그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포용,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지역 그 국가들끼리 다 포용을 해서 자유롭고 번영을 하자 이런 것이지 중국을 그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백악관도 이 한국 정부의 이 전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의 입장은 한마디로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략이 미국과 파트너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입장과 함께 또 한국의 이 목표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고 핵 비확산을 촉진하려는 공동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정부는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하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한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 핵심 내용들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그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사실상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령 그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라든지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 촉진 그리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사용하는 표현들인데요.
네.
이 한국의 인태 전략 보고서에도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미국 백악관은 이런 한국 정부의 인태 전략 발표에 대해서 강하게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중국은 반응이 어떤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자 중국은 이 그 한국의 전략 그 보고서 발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발표한 그 인태 그 전략에 대해서 그 대변을 통해서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각국이 협력해서 그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고 배타적 소그룹에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한국과 중국이 그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이 배타적 소그룹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이 벌써 이제 쿼드 이런 그 안보 협력체를 갖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해석을 해보면 한국이 이런 그룹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과 협력을 해서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을 그 부정적인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을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입장이 상당히 지금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네.
미중 간 그 패권 갈등이 계속되는데 여기서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 미중 간에 이제 균형을 취하고 또 중국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견제 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한국이 그 외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역시 미중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023년 이제 올해 초에 베이징을 방문해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워낙 산적해 있는 이 두 나라 문제에서 좀 그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그 성과가 있을까요?
예, 사실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 우선적으로 중시돼서 논의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토니 블링컨 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연초에 지난 11월 달이었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그 논의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된 건데요. 사실 핵심 과제는 타이완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무역 문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는 그다지 비중 있게 논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논의 자체가 그렇게 무게를 띠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 하나가 있고요. 아울러서 사실 북한 문제, 핵 문제죠. 비핵화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그 입장은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접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블링컨 장관의 새해 초 베이징 방문을 통해서 뭔가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늘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된다 이런 그 요구를 주장을 해왔는데 베이징이 과연 나서겠습니까? 새해가 됐다고 해서.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미국과 중국이 그 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여기에서 무슨 돌파구가 마련된다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미중 갈등이 상당히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비롯한 그 공급망 문제, 또 타이완 문제, 남중북해, 인권, 무역 이렇게 미중 간에 워낙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논의가 되더라도 이것이 일종의 그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해보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여기서 무슨 문제를 방안을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2023년에도 역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 한국 정부 당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는 마친 상태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판단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공통된 정세 판단이고요. 다만 실제로 그러면은 새해에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석과 관련해서는 약간 엇갈린 그 내용들이 좀 있기도 합니다.
네.
중국이 이제 상당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마뜩해하지 않기 때문에
예.
북한이 이제 유일한 후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공공에 빠뜨리면서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전술핵 부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실험의 그 필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그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요. 북한이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군사력, 국방력 강화의 일환으로 새로운 무기들을 고도화하거나 또는 새로운 개발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일환으로 또 미국의 말하자면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방법의 하나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2022년에 국제적인 큰 사건, 우크라이나 전쟁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2023년에는 좀 끝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좀 있습니까?
네, 뭐 흥미로운 몇 가지 그 신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해 그 12월 17일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그 회의를 하면서 휴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휴전 얘기 자체를 굉장히 그 꺼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관측, 예상 이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얘기해 보면 정리를 해보면 휴전하는 것이 그 우크라이나도 좋고 또 러시아도 좋긴 하지만 문제는 휴전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그 전투가 벌어진 우크라이나 동부 그 돈바스 지역인데요. 우크라이나가 한 이 지역을 한 3분의 1 정도 지금 공격을 해서 거의 탈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이제 이것을 모두 그 탈환을 해서 그야말로 러시아를 다 밀어내고 전쟁을 끝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푸틴 대통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로서는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이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그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지 또 기존의 입장을 그냥 유지하면서 일단 휴전을 하고 돈바스 문제는 따로 협상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각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북한 언론을 보면 김 위원장은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사실 이 발언의 맥락을 보면요. 이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도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서 곤란 속에서 모든 것을 인내하며 실제적 전진을 이룩한 사실을 소중한 바탕으로 하여 더욱 격앙되고 확신성 있는 투쟁 방략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발언 자체의 내용은 더욱 강화되고 믿을 수 있는 투쟁 방침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 맥락을 보면 군사 분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이미 제기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런 의미 정도인데요. 더 이상의 북한 매체 보도를 통한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그 내용 또는 의미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관한 소식, 또 한국 정부가 인도 태평양 외교 전략을 발표한 내용, 그리고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장량입니다. 2022년도 저물고 2023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여행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내용으로 꾸며보겠습니다. 2022년은 미국의 직장 여성에게 어떤 해였을까요? 전문 컨설팅 기관의 올해 보고서로 살펴봅니다. 올해 대중에게 가장 영향을 끼쳤던 여성은 누굴까요?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뽑은 올해의 여성 알아보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바꿔놓은 일상의 모습,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 웰빙을 추구하는 여성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성의 웰빙과 2023년 전망합니다. 네, 12월 마지막 주에 준비한 여행시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행시가 올해 이 다양한 주제 여성 관련 이슈들을 살펴봤었는데요.
네.
직장 여성에 관한 내용은 제대로 짚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이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보고서가 있어서 직장 여성에게 2022년 올해는 어땠는지 알아보면 좋겠네요.
네네. 자, 국내 국외 기업 컨설팅 기관입니다. 맥켄지 앤 컴퍼니가 매년 발표하는 직장 여성 보고서가 있는데요.
네.
직장 내 성평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린인과 공동 조사 내용입니다.
네.
120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330여 개 조직의 자료를 모았고요. 직원 4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유색인종을 포함해서 성소수자와 또 장애가 있는 여성도 이 조사에 포함됐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 살펴보죠.
예. 연구팀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는 미국인 직장 여성들에게 Great Breakup의 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여성들이 직장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전례 없이 많은 수의 직장 여성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미국 내 직장 여성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기존의 상황을 박차고 나간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여성들이 더 공격적인 자세를 바뀌었다는 것처럼 뭐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양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사를 담당한 연구팀은 여성 간부급 또 뭐 리더 자리에 있는 여성들의 매우 많은 수가 직업을 바꾸고 있다면서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 보고서가 처음 나왔던 8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간부급 여성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에 여전히 극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 내용 더 알아볼까요?
예. 고위급 리더십에서 양성 불평등, 인종 간 불평등 상황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네.
간부급 인사들 4명 중 1명이 여성이고요. 유색인종 여성은 20명 중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초급 역할에서 관리자 직책으로 승진한 사례는요. 남성 100명당 여성이 87명,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에는 82명이었습니다.
82명이요. 그러면은 여성 그 간부급, 리더가 직장을 옮기는 이유에 이런 상황에 관련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네네네. 보고서는 여성 리더들이 회사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직장을 옮긴다. 그래서 그 요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여성이 승진을 원하지만 남성보다 더 강한 역풍에 직면을 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고위직 간부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미세한 공격을 경험한다는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은연중에 뭐 리더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남성 동료들보다 더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네.
한 고위급 관리자인 동양계 여성은요. 승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좋은 대답을 듣지 못했고요.
네.
내가 승진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을 떠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를 뒀을 경우에는 승진이나 출세 기회를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성의 직장을 옮기는 또 다른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성은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의 복지와 DEI, 즉 다양성과 형평성 등 인권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직원 만족도를 노골적으로 개선을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공식적인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사에 참여한 여성 리더의 40%가 성과 검토에서 DEI 업무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네.
인정받지 못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이 여성 리더가 승진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네.
여성 리더의 43%가요. 번아웃, 그러니까 심신이 지치는 상태를 경험하는 데 비해서 같은 수준의 남성 리더는 31%로 낮았습니다.
네.
뭐 이런 수치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뭔가요?
예. 또 다른 요인은요. 여성 리더는 다른 업무 문화를 찾아서 이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 리더는 남성보다 더 많은 유연성이 있거나 뭐 직원 복지와 DEI를 중요시하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기 원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직장이 그렇지 못할 때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특히 이 부분이 지난 2년 동안 여성 리더들에게 더 중요해졌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기간에 미국의 직장인들이 그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커졌다고 하는데요.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도 다를 게 없네요.
네. 그리고 보고서는 여성들이 회사를 떠나는 이 같은 요인은 차세대 여성 리더들에게 아주 중요하다면서요. 젊은 여성들은 자신이 발전할 기회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기존의 여성 리더보다 삶의 질과 또 여성 인권 차원에 대한 회사의 유연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은 차세대 여성 리더를 채용하고 또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앞서 유색인종 여성, 또 성소수자와 장애인 여성의 경우 더 열악하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많은 여성이 성별뿐 아니라 인종과 성적 취향, 또 장애 때문에 직장에서 편견에 부딪히고요.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더 큰 장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유색인종 여성이 야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백인 여성의 27%가 최고 경영진이 되고 싶어 하지만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는 41%가 최고 경영진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요. 여성 리더들이 이렇게 직장을 떠나지 않도록 기업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연구팀의 권고 내용도 볼까요?
네. 더 많은 여성을 리더십에 포함시키고 이미 있는 여성 리더를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했는데요.
네.
이것을 위해서 일반적인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리더가 책임지도록 두 배로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관리자가 목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교육을 제공하고 여성의 업무 개선을 위해서 유연성과 보육 혜택, 정신건강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성과 남성이 그 비슷한 비율로 승진하도록 하고요. 결과가 공평한지 모니터링하고 또 평가 과정에서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022년 마지막 여행시 한 해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여성들이 누군지 미국인 여성만 골라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네. 자,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2022년 한 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을 선정했습니다. 포브스는 지난 2월에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여성의 낙태권 폐기,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 씨 사망 사건 후 이란 시민의 시위 등이 벌어졌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조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고 국제관계와 정치로 인물 선정 범위를 좁힌 건 아니고요. 매우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여성 100명이 여기 인물에 선정됐습니다.
네. 자, 미국 여성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100명의 여성 중에 최고의 영향력을 끼친 여성부터 알아보죠.
네, 그럴까요? 포브스가 꼽은 올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바로 우르질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차지했습니다.
네.
올해 64시고요. 독일 여성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일주일 후에 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중앙은행과의 거래 금지, 또 러시아 비행기에 대한 연공 폐쇄, 크렘린 소유 통신사 금지 등 러시아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경제 제재를 발표했다면서 그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보여줄 리더십까지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인 여성은 누군가요?
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영화배우, 가수, 기업인, 금융인, 정치인 등 다양한데요. 100명 중에 절반이 미국 여성입니다.
아, 네.
자, 일단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외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선정됐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올해 82살인 펠로시 하원 의장은 만 46세에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2007년에 하원 의장으로 선출돼서 주요 정당을 이끄는 최초의 미국 여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 하원 의장으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고요. 올해 하원 의장 자리에서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업인 여성도 좀 볼까요?
예. 동영상 공유 사이트죠. 유튜브에 수잔 워즈스키 최고 경영자 CEO가 올랐습니다. 수잔 워즈스키는 월간 2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알파벳의 자회사 유튜브의 CEO입니다. 1998년에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씨와 레리 페이지 씨가 이 워즈스키 씨의 캘리포니아 자택의 차고를 빌려서 구글의 검색 엔진을 개발했는데요.
네.
워즈스키 씨는 이듬해부터 구글의 도서, 이미지 등의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네.
포브스는 그가 11살 때 집집마다 다니면서 향신료를 팔았다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라면서 그가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했지만 졸업을 앞두고 컴퓨터 과학 수업을 들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연예인도 여러 명 포함됐죠?
예, 그렇습니다. 가수 비욘세 씨 있고요. 리한나, 테일러 스위프트 씨 등이 있습니다. 이 중 34살에 바베이도스 출신의 음악가인 리한나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화장품 회사로 올해 자수성가 억만장자 대열에 올랐는데요. 화장품 지회사의 지분이 그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그의 자산이 1억 4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네, 2022년 마지막 순서로 꾸며드리는 여행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앞서 직장 여성의 양성평등 문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끼친 영향도 좀 봤었는데요. 내년 2023년 여성의 웰빙과 관련해서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요?
네네. 여성 전문 잡지죠. 엘르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2023년 내년에 그 웰빙 문화의 트렌드 추세를 내다봤습니다. 이 소식 조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웰빙이란 용어가요.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과 행복, 복지와 안녕 이런 뜻이기도 하면서 그 진정한 삶의 질을 강조하는 생활 방식을 말하잖아요.
네네.
자, 내년에 기대할 수 있는 웰빙 풍경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내년에는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 업사이클링 음식, 그러니까 음식 재활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식재료를 이전보다 다양하게 활용하고요. 개발해서 음식 쓰레기를 아주 최소한으로 줄이는 식당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또 운동하는 습관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일단 함께 모여서 체력을 관리하는 그 피트니스 클럽, 공용 체육관과 개인 트레이너 등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올린 그 운동 영상을 따라하거나 이 운동 강사들이 그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서 운동을 따라하도록 하는 강의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끝으로 팬데믹 기간에 정신적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도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부족했던 인식 또 해결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정신건강치료를 받은 18살에서 44살의 미국 성인의 비율이 약 19%에서 23%로 올랐습니다.
네.
의료기관과 전문의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를 예약하는 작다하게 따르면 지난 5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한 환자의 77%가 앞으로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를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83%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대면 진료와 화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를 병행할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여행시는 2022년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꾸며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여행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2022년 한 해 여행시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23년 더 다양하고 알찬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어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대충 말해주세요.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So, I heard that our company is moving to a new building. Do you know anything about it?
Yes, I heard that from HR.
So, where are we going?
It's very complicated.
Give me a rough idea.
It's not that simple to explain.
But the moving will happen 6 years from now, is that right?
Just about right. John이 저에게 회사가 새 건물로 이사 간다고 들었는데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It's very complicated. 매우 복잡하다고 말하니까 John은 대충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Give me a rough idea.
대충 말해서 이런 표현도 rough를 씁니다.
Roughly speaking.
대충 말해서라는 표현이었고요. 또 이사는 6년 후에 가는 거냐는 질문에 제가
Just about right.
대충 맞습니다. 완전하게 맞다고 하고 싶으시면
Exactly right.
대충 맞아요는
Just about right.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가격이 얼마인지 대충 말해달라는 표현 대화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that you are signing a contract with the BBC radio station. How much did you sign up for?
Well, I can't say yet.
Just give me a round figure.
But I haven't signed yet.
Just give me a rough estimate.
We're still talking.
Just give me a rough idea.
$1 million.
$1 million?
That's in the ballpark.
제가 잔에게 BBC 라디오 방송국과 얼마 받고 계약했는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서 대충 말해달라는 말을 여러 번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대충 얼마나 되는지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Just give me a round figure. Just give me a rough estimate. Just give me a rough idea.
또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100만 달러냐고 제가 물었을 때 잔이 대충 그 정도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It's in the ballpark.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Ballpark, 야구장이죠. In the ballpark, 야구장 안에 있다. 공이 야구장 안에 떨어졌을 때가 있고 공이 야구장 밖에까지 나가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In the ballpark, 야구장 안에 있으면 정확한 지점은 모르지만 어쨌든 대충 공이 In the ballpark, 야구장 안에 있다. 그러니까 대충 맞다는 표현을
It's in the ballpar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Could you do a voiceover for this project?
What is your budget for talent?
Would you do it for $5,000?
That sounds like it's in the ballpark.
제가 잔에게 voiceover, 성우 역할을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얼마인지 물었고 제가 $5,000라고 액수를 얘기하자 자기가 대충 예상한 금액과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That sounds like it's in the ballpark.
그럼 끝으로 대충 얘기해 주세요.
Give me a rough idea.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that our company is moving to a new building. Do you know anything about it?
Yes, I heard that from HR.
So where are we going?
It's very complicated.
Well, give me a rough idea.
It's not that simple to explain.
But the moving will happen 6 years from now, is that right?
Just about righ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대충 얘기해 주세요. Give me a rough idea, 대충 말해서 roughly speaking, 대충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